B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2시 50분경과 3시 23분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계 장관들은 북한이 지난달 25일과 31일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BOA에 전하고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군비 경쟁을 제한하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공식 파기합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CNN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 참석 중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이 같은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앞서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의 INF 위반에 대응해 미국도 조약 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폼페오 장관은 러시아가 최근 수년 동안 신형 순항미사일인 9M729를 개발 배치해 INF를 어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6개월 안에 위반 상황 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INF는 공식 파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전략품목 수출 심사 때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아베 신조 총리 주재 강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각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7일 나루이토 천황 명의로 개정안을 공포하고 21일 후인 28일자로 공식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코 경제상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한국과 신뢰감을 갖고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한일 갈등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도 이번 각의의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드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밝히고 순수한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가 한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일한 관계가 엄중한 상황이지만 연대할 과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긴급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늘 태국에서 방콕에서 기자들에게 추가 관세는 경제 통상 마찰을 푸는 생산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절대로 옳은 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3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다음 달 1일부로 공식 발효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봉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최근 중국과 이란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개입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봉쇄 혹은 격리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봉쇄 조치를 진행할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남성 보호자의 허락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오늘 강요회의에서 21세 이상 여성에 대해 다른 모든 시민들과 같이 여권 신청과 여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두 차례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한국군은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매우 일반적인 단거리 미사일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약속 위반은 아니라고 말했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팀을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끼고 낮부터 오후 사이에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6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두 차례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2시 59분과 3시 23분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장소는 함경남도 영흥 일대입니다. 이번 발사체의 비행속도는 마하 6.9, 비행거리는 220km로 한국군은 추정했습니다. 최고 고도는 25km로 분석됐습니다. 비행거리와 고도 모두 이틀 전 북한이 원산 갈마일대에서 발사한 발사체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지난달 31일 쏜 것과 유사한 비행 특성이 있고 이를 고려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는 것이 한미 공동평가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오늘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장관들을 소집해 1시간 반 동안 대응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정경두 국방장관, 김효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1차장, 김현종 NSC 2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는 관계 장관들이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체가 신형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체에 대해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주장한 만큼 미한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세부 재원 등을 추가적으로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도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연달아 세 번의 발사를 한 것에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의도나 목적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해 언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딴 발사 과정에서 남측에 대한 경고 용임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남북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동연락사무소 등을 통한 한국 쪽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어제 VOA에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어 우리의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매우 일반적인 단거리 미사일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Short range missiles, we never made an agreement on that. I have no problem. We'll see what happens.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리는 선거 유세를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며 이에 대해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두고 보자며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며 매우 일반적인 미사일들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1일 미국 관리 2명을 인용해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2일 새로운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정보들은 북한이 앞서 발사한 미사일들과 유사한 것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당국자는 북한의 새로운 발사가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 위반은 아니라면서 북한이 실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팀을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31일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약속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볼튼 보좌관은 질문해야 할 건 진정한 외교가 언제 시작될 것인지, 김정은이 6월 30일 자신이 준비됐다고 했던 실무 협상이 언제 시작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1일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한 전날 발언에 대해 그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협상할 수 있다는데 여전히 낙관적인 근거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일본은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이들 미사일이 두 나라의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6월 판문점 만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을 열어놨고 북한이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할 경우 북한이 가질 수 있는 밝고 다른 미래를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미국은 지난 6월 30일 이후 북한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은 실무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고 시점이 적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정상회담에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려보자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북한의 실무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일 태국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팀을 보내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 대표와 만날 수 있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 hope that Chairman Kim will deploy his team to meet with Special Representative Biegun so that we can continue.
미북 양측이 대화를 계속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난해 여름 싱가포르에서 두 정상이 약속한 일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머자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낙관한다며 미국은 외교적으로 공식적인 방식으로 북한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m optimistic that that will happen before too long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the chance to reconnect with them.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ARF 불참 사실을 확인하면서 방콕에서 북한과 대화할 기회를 갖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 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룰 계획이 없다고 8월 의장국인 폴란드 대사가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8월 의장국인 폴란드의 조안나 로네카 유엔 주재 대사는 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별도 행동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 plan for any products on the consultation 17-18 committee.
로네카 대사는 이날 북한의 전날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한 안보리 회의 뒤연 기자회견에서 오는 29일 예정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특별한 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당초 이날 회의의 안건이 아니었지만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 이 세 나라가 추가 안건으로 다룰 것을 요청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세 나라는 회의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We reiterate our condemnation of such launches, which are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세 나라는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We urge North Korea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s it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캐런 피어스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의 완전한 이행에 나설 것과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실무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어스 대사는 한반도의 안전 보장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Serious efforts by North Korea to re-engage diplomatically and to mak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are the best way to guarantee security and stability.
외교적으로 다시 협상에 나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려는 북한의 진지한 노력이야말로 한반도의 안전 보장과 안전성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피어스 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폐기되기 전까지 유엔의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안보리의 단합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International sanctions need to remain in place and be fully enforced until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re dismantled.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은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비공개 회의 참석 전 북한의 발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We still have very, very little information and, well, was it ballistic missile or not ballistic missile?
드미트리 포리안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쏜 것인지 확인 가능한 신뢰할 만한 정보의 근거에 판단해야 하며 성급하게 결론에 도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안보리 차원의 언론 보도문은 없었습니다. 안보리는 통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중대한 도발에 대해 언론 보도문이나 의장 성명을 발표해왔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언론 보도문을 채택한 건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규탄하며 지난 2017년 9월 발표한 게 가장 최근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대미 대남 협상용을 넘어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에 실망한 북한이 중국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김현욱 한국국립외교연구원 교수는 일주일여 만에 세 차례나 도발에 나선 북한의 의도에 대해 단순히 대미, 대남 압박용으로 풀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일 VOA에 한반도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기대하며 중국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믿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도 미국의 한반 대북한 제재까지도 위반을 어느 정도 해가면서 뭔가 북한을 도와주기를 원했던 것이고 북한은. 하지만 중국은 아마도 그 정도까지의 의지는 없었을 거예요.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북한은 중국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지만 중국의 속내는 달랐다는 겁니다. 중국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상황을 미국과의 협력 사안으로 만들어 무역 등 미국과의 당면 과제를 풀어나갈 지렛대로 이용할 목적이었지만 미국 중심의 국제적 대북 제재를 어기면서까지 북한을 도우려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군사적 도발 가운데 하나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보다 유리한 협상안을 가져오라는 압박인과 동시에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국군의 전력 등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고요.
신 센터장은 더구나 이 같은 북한의 행보에 대해 미한 정부 모두 크게 저지하지 않고 있는 만큼 북한으로서는 부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할 여건까지 마련한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훈련이 종료되면 미북 실무 협상은 재개될 것이고 그전까지 북한은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추가 도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예정된 북한의 의도적 도발에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의 심각성과 안보 태세의 중요성은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뭐 그냥 도발 자체가 문제 있고 이 도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안보 불감증이 문제가 있다. 그러한 인식만 되어 있다면 이러한 도발은 북한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를 받은 북한이 이를 다중의 무기시험 기회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한범 한국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앞둔 대미 압박 의도가 크지만 북한의 군사적 행보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이는 넘진 않지만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군사적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미사일은 사실은 시험 발사가 필요해요. 어디도.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발사 직후 핵 무력 완성을 주장한 이후 지난 1년 넘게 무기 훈련 등을 노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한 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미국과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훈련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신형 무기를 과시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한범 연구원은 연합훈련이 끝나는 시점에 미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만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 북한의 도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제 포호 사격 훈련을 지도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한다든지 이제 그래도 만일에 미국이 안 움직이면 이제 노동을 쏠 가능성이 있어요.
비행거리가 900여 킬로미터로 추정되는 계량형 스커드 미사일과 사거리 1400km로 일본과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 연구원은 또 북한이 오는 구구절 행사를 통해 핵과 미사일 발사 중단, 즉 모라토리엄은 위배하지 않으면서 ICBM과 관련 기술 공장을 시찰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현상 유지를 바랄 것이라며 적극적인 역할의 가능성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북 대화의 재개를 도울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북 대화 재개를 돕기 위해 중국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은 예상 가능한 발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연구원은 1일 VOA에 중국은 대외적으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계속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탐색해보도록 권하기를 바라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기조에서 특별히 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you won't see is any kind of intense Chinese pressure on North Korea to negotiate seriously.
중국은 북한에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부시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없는 현재 상황을 충분히 좋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중국이 미북 협상과 관련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며 중국이 협상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hand, Chinese officials often say that this is an issu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not something.
중국은 비핵화 협상에 대해 미북 두 나라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히면서도 자신들이 협상의 발언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중국이 미북 대화 재개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 also may involve China looking at other avenues, be it economic, political, other aspects of foreign policy.
중국은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외교 정책에서의 다른 방안들을 통해 북한의 협상장에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외교를 촉구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다른 기조를 보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이 미북 회담 재개를 위한 역할을 하려면 미중 사이에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중국이 강력한 대북 경제 지렛대를 갖고 있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미북 회담 재개에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China does not want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to be realized. There's just not enough U.S.-China cooperation really to make.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야심이 실현되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현재 미중 협력은 이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왕이 부장의 발언은 중국이 미북 회담 재개를 위한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왕 부장이 2003년 육자회담 출범 당시 외교부 부부장으로서 육자회담의 시작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중국은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회담이 빨리 재개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미국의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보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China is on board with our view, the U.S. view. There should be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중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과 미북 관계 정상화를 허용할 것을 미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과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이어 신형 방사포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술 핵이나 생화학 탄두 등 비대칭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이중 능력 개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신형 방사포 등 북한이 최근 공개한 재래식 무기 체계를 토대로 이들 무기의 비대칭 전력 호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은 재래식 전력차를 극복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핵탄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일 VOA에 최근 북한이 공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신형 방사포는 모두 비대칭 전력에 전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uclear capable artillery system is beyond North Korea's capability right now, but it could be dual capable in the sense of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 on it.
스커드 미사일 외에 북한이 최근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에 선보인 신형 방사포는 생화학탄 탑재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박사도 VOA에 북한이 전체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보다는 로켓과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의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핵전력 외에 최대 5,000톤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비대칭 전력인 생화학 무기 역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박사는 이번 신형 방사포는 400mm 구경으로 추정할 때 아직 핵탄두 장착이 불가능하지만 생화학탄 장착은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 내 주요 공군기지의 무력화를 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t an airfield and contaminate the airfield so that the U.S. would be reluctant to fly aircraft into that airfield.
이처럼 비대칭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을 염두에 둔 이중 능력 전략은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의 허점을 노려 러시아와 중국이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VOA에 중국과 러시아가 해외의 미군 기지 타격이나 축출을 목표로 이중 능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se systems are primarily to be able to target U.S. bases and asset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in Eastern Europe, designed to push American power out of those regions.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이중 능력 개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 CSBA는 지난 5월 북한의 핵전력을 평가하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중 능력에 대한 모호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하려 한다는 건 논리적이긴 하지만 아직 상상하기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It's logical for the North Koreans to be looking at you know, developing nuclear warheads for short-range missiles. I think it's premature.
한편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방사포는 고도가 낮고 정확도가 높아 요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레이저 기반 지향성 에너지 무기 체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란 전자기파나 입자광선을 한 곳에 모으는 방식으로 고출력을 생성해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헨리 오버링 전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은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북한 방사포와 로켓포 전력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도입해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하면 지정학적 셈법의 변화를 깨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ow the geopolitical calculus would change if U.S. and South Korea deployed a layered ground-based defense against this threat, incorporating the use of directed energy weapons, which is certainly feasible.
오버린 전 국장은 이런 체계의 실효성은 이미 로켓과 박격포 요격 실험의 성공으로 입증됐다며 규모 확충을 통한 실전 배치 문제만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2년 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보는 미국인들이 줄었다고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밝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미국이 직면한 세계적 위협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핵 프로그램을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보는 응답자는 전체의 53%로 집계됐습니다. 75%를 기록했던 2년 전보다 22%포인트 감소한 겁니다. 이번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6.30 판문점 회동 이후 그리고 북한이 올 들어 세 번째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기 전인 지난달 10일부터 15일 성인 미국인 1,5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핵 프로그램 외에 이란 핵 프로그램,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이슬람 테러 조직, 해외 국가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관한 인식이 설문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응답자의 정당 성향에 따라 구분해도 북핵 프로그램을 주요 위협으로 보는 응답자 비율은 민주당이 54%, 공화당이 52%로 정당에 따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북핵 위협 수준에 관한 인식은 정당에 상관없이 응답자 모두에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인들의 부정적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수인 58%가 북한 지도자들이 북핵 프로그램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진지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응답자 비율은 1년 전 49%였는데 이보다 9%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반면 진지하다고 답한 비율은 35%에 그쳐 38%였던 1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들 사이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당 성향에 따라 큰 차이가 없던 1년 전과 달라진 점입니다.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67%로 49%였던 지난해에 비해 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성향 응답자들의 시각은 상대적으로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 중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진지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52%로 전년도 40%에 비해 1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 2년간 세계적 위협에 관한 미국의 여론은 변했다며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중국의 영향력과 이란 핵 프로그램을 주요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높아진 한편 IS와 북핵 프로그램이 위협적이라고 보는 시각은 상당히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핵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과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전술 핵무기가 없더라도 미국이 북핵에 대응해 역내 동맹국들에게 충분한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한국 등 아시아 동맹에 대한 나토식 핵무기 공유체계 실현 가능성을 묻는 VOA 질문에 현 시점에선 시기상조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지력으로 북핵뿐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의 핵 위협에도 충분히 역내 동맹에 대한 보호를 담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 등과의 핵무기 공유협정이 중국의 대북 압박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순전히 방어 목적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당시와 비교해도 중국으로부터 더 큰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내 자체 재무장론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동맹 내 비확산 정책을 담보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f the United States became really, really concerned that Japan or South Korea were going to were on the verge of building their own nuclear arsenal, then this could be a way of saving that off.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 8군 사령관은 VOA에 전장 환경과 작전 성격 면에서 유럽의 나토국과 아시아의 동맹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핵무기 공유 체계의 현실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러시아의 핵 역량에 비해 북한의 핵 위협은 아직 미약하다는 설명입니다.
The application is based on the conditions and the environment, and I think there are two different environments and currently two different conditions.
동맹국 내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육상용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공해상에서 자유롭게 전개 가능한 전술핵 탑재 해상 순항 미사일 배치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또 이런 논의가 미북 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미북 대화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향후 북한의 핵 도발을 근본적으로 단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핵무기 공유 체계에 대한 논의는 긍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n reality, the effect it will have on them is to make them less likely to think about any kind of violation of peaceful coexistence.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아시아 내 나토식 핵무기 공유 체계가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로 미국을 중심으로 영내 국가들이 각자의 이익에 따라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유럽의 경우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나토를 결성해 핵무기 공유 협정까지 현실화됐지만 아시아는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 사례에 드러났듯 공동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Japan and Korea have been very happy with the hub and spoke type relationship that they've had with the United State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백돌 교수는 특정 아시아 동맹과 핵무기 공유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인도네시아 등 다른 영내 동맹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며 핵 비확산을 추구하는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올해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민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탈북민 단속 강화와 복잡한 미국의 난민 심사 과정 등이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탈북민들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상반기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탈북민들은 미 의회가 2004년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5월에 6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한 탈북민은 모두 218명에 달합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 규모는 2008년에 3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줄었습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정베드로 북한 정의연대 대표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탈북자 단속 강화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이제 김정은 집권에 와서 계속적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도강을 하다가 국경 수비대에서 총에 맞는 그런 사건도 여러 번 일어나고 있고
미 국무부는 올해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국경 지역의 보안을 계속 강화해 허가증 없이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주민의 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가 국경 경비대원들에게 공식 허가 없이 국경을 넘으려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 구출과 한국 정착을 돕는 정 대표는 이 같은 단속 강화에 따라 탈북 비용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토 사무총장은 최근 BOA에 탈북민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난민 심사 과정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U.S. debriefing process is more complicated and it takes longer.
미국의 난민 심사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대다수 탈북민이 미국 대신 입국 절차가 훨씬 간단하고 정착 지원도 풍부한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대북단체인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탈북민들이 미국에 입국하기까지 태국에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정착지로 미국을 선호하는 탈북민들도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50대 아주머니가 왔는데 미국 영주권 받고 했는데 5년 살았대요. 미국에서 다시 한국에 왔더라고. 도저히 미국이 적응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정 대표는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도 이런 소문들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정책을 강화한 것도 탈북민들의 미국 입국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1월 말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6명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월 말 모든 난민 입국 프로그램을 120일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25일에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대상 국가 명단에 북한을 추가했습니다. 국무부는 당시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망명이 허용된 외국인은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런 조치들이 어떤 식으로든 탈북 난민의 입국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인권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최근 제재 대상이 아닌 손목시계 중국 수출을 크게 늘린 사실이 무역 통계 자료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비제재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지만 예년의 8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손목시계였습니다. BOA가 국제무역센터의 북중 수출입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북한은 중국에 3,094만 달러어치의 손목시계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에 791만 6천 달러에 비해 약 4배, 2017년 상반기에 2만 4천 달러에 비해서는 1,300배 급증한 겁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하반기 3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과 수산물, 섬유 제품 등을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시계 제품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손목시계가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북한의 손목시계는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만드는 주문 생산 방식 OEM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약 4,525만 달러어치의 시계 부품을 들여왔습니다. ITC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이를 완제품으로 돌려보내면서도 약 1,431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셈입니다. 다만 실제 OEM 방식으로 손목시계를 거래했을 경우 북한이 부품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북 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해 대체품 수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o watches are not sanctioned, either the imports or the exports. So the North Korean entrepreneurs.
브라운 교수는 시계가 수출입 제재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기업인 또는 국영 기업이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손목시계 다음으로 많이 수출한 품목은 약 1,520만 달러를 기록한 철강 제품이었고 이어 조제 깃털류 1,467만 달러, 광물 찌꺼기를 의미하는 광 슬래그 1,136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이 중 조제 깃털 품목은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올해 상반기 대중 수출은 1억 485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1억 502만 달러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제재가 본격 가동되기 전인 2017년 상반기에 8억 6,797만 달러와 비교하면 약 8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편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총액은 11억 4,454만 달러로 10억 달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상반기 대중 수입은 9억 9,084만 달러로 수년 만에 처음으로 1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12억 2,729만 달러를 기록 10억 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북한이 이 기간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여온 품목은 1억 2,078만 달러를 기록한 플라스틱류 제품이었고 인조 필라멘트와 동식물성 유지, 시계 부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최근 북중 이해관계가 부합해 급증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동될 수 있다고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변국에 대한 정치 군사 압박용 무기로 관광을 사용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31일 VOA에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북중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와 국제사회의 제재로 부족한 외화를 관광으로 메우려는 북한 당국의 목적이 부합해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하지만 이런 상황이 1, 2년 안에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o not be surprised if in one year or two years there is a difficult moment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nd the tourism goes down to, you know.
주체를 강조하는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이 자신들의 바람과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경우 언제든 관광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 역시 정치 군사적 이익에 따라 과거 대북 관광을 제한했기 때문에 두 나라 관계에 어려움이 오면 단기간에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소바주 전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31일 발간한 북한 경제 리뷰 7월호에서 북중 관광에 관해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대북 지원의 수단으로 관광을 강조한 만큼 중국인들의 대북 관광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 조이고 푸는 과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김한규 한국관광공사 차장은 리뷰에 실린 중국인 북한 관광의 흐름과 변화란 제목의 논문에서 주요 근거로 중국 정부의 관광 무기화를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갸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 문제, 타이완과의 양안 문제 등에서 관광을 무기로 적극 활용했으며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중국이 2000년대 들어 중단했던 다섯 차례의 대북 관광 배경을 보면 대부분 북한의 핵실험 등 정치 군사적 이유 때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관광 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됐고 특히 중국의 대북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약한 고리를 활용해 관광을 더욱 무기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북한 국가관광총국 관리를 인용해 지난해 북한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20만 명 가운데 90%가 중국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관광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 정권이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외화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한국과 활발한 관광 교류를 바라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because it's not sanctioned, I'm sure it's something that they would like to see South Korea respond to in Mount Kumgang and maybe other ways to.
관광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로 북한 정권에 많은 현금이 들어가는 걸 미국이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지할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한국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주 언론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양덕 온천지구, 삼지연군 등 3대 사업에 지원과 재원을 집중해 다른 민생사업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렇게 관광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외화를 벌어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관광과 인프라 관련 통계가 거의 없는 데다 원산과 양덕 관광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국제 기준에 많이 미흡하고 일관성도 없어 현 상황에서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VOA가 31일 확인한 결과 세계은행의 국가별 관광산업 통계에서 북한은 아예 찾아볼 수 없고 유엔산하 세계관광기구가 소개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관광당국 홈페이지 정보엔 북한만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미국과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각각 7,800만 명과 1,535만 명에 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가 여전히 융통성이 없고 복잡하다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지원단체들이 간신히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 북한위원회 NCNK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승인 절차가 여전히 융통성이 없고 복잡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를 면제받기 위한 복잡한 규정들이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요하고 특히 북한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단체들의 여력을 크게 소진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미 북한위원회의 대니엘 워츠 프로그램 국장은 3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북 제재가 비정부 기구들의 북한 내 활동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고 있고 많은 단체들이 신락같이 간신히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비정부 기구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허가를 받아도 지원 단체들은 미 국내법과 국내 규제의 적용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단체들은 지원 물품의 출처와 재질에 따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과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나마 지난해 말 대북 인도적 지원 규정 완화에 대한 국무부의 조치가 없었다면 상황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워츠 국장은 국무부가 정책을 바꾼 뒤 북한 방문 특별 여건이 다시 발급되기 시작했고 유엔 안보리 1718 위원회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면제를 승인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면 많은 구호단체들은 북한 내 활동을 중단해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츠 국장은 지난 2017년 영국의 세이브 더 칠드런, 2018년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 2019년 핀란드 개발협력기구가 대북 사업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다른 단체들이 북한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로 세계기금의 북한 철수로 인한 결핵 치료약 소진을 꼽았습니다. 이 밖에 열악한 식량 안보,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 전염병 확산 문제가 여전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미국의 구호단체 머시코어가 설립한 전미 북한위원회는 미국 내 대북 지원단체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는 민간단체들이 미국 독자 제재와 유엔 제재의 복잡한 규정을 통과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편 평양 인근에서 농업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 친우봉사회는 미국 정부가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뒤에도 특별 여권 발급이 여전히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대니엘 야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31일 VOA에 특별 여권 승인이 더 빨라지지 않았다며 지난 가을 국무부는 특별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고 12월부터 신청을 다시 받기는 했지만 승인 절차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오래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다른 구호단체 관계자도 VOA에 국무부가 지난 11월까지 방북을 사실상 금지했지만 2019년 초 들어 특별 여권 발급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만에도 3.5주가 걸렸던 특별 여권 발급이 지금은 6주가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한 VOA의 질의에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유럽연합식량안보사무소에 자금 이전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반입이 허가된 물품과 프로그램은 적어도 1,4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9일 공개한 서한에서 유럽연합 EU 식량안보사무소의 운영자금 이전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주재 이탈리아 대표부는 지난달 3일 EU 식량안보사무소의 운영을 맡고 있는 AESA가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한 운영자금을 북한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북제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승인 서한에 따르면 AESA는 자금 이전 외에 물품이나 자재 등의 대북 반입은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승인 서한과 함께 공개된 반입 목록에는 AESA가 올해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사용할 금액으로 약 106만 유로, 약 118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이 중 22만 2,500 유로, 약 24만 8천 달러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기간에 명시돼 이미 사용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번 승인으로 지금까지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허용한 단체는 모두 19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액수가 명시된 단체들의 대북 반입 물품과 자금 액수는 약 743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허가 기간이 남아있는 대북 인도주의 단체에 한해 웹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단체 프리미어 어전스와 스위스 정부 개발협력청사나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 월드비전, 핸디캡 인터내셔널, 국제적십자사 연맹 등은 이달 29일과 30일에 허가 기간이 만료돼 조만간 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 중 반입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입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5월 영양과 보건, 교육, 수질 등에 필요한 110여 개 품목을 반입한다며 575만 달러를 승인받았습니다. 특히 유니세프가 신고한 가장 고가 품목은 백신 저온 유지 장비로 총 1,200대가 반입돼 전체 액수 387만 1,24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30여 개 단체들의 대북 물품 반입을 승인했으며 이 중 승인 기간이 만료된 단체들의 허가 액수는 약 650만 달러였습니다. 아직 유효 기간이 남은 승인금액 743만 달러와 더할 경우 지금까지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대북 반입 물품의 총액은 약 1,400만 달러입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지침을 통해 지원단체들이 충족시켜야 할 10가지 조건들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단체들은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과 수혜자 그리고 수혜자 결정 기준에 대한 설명 등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신청서에 담아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미국 2020 인구조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역사 속 오늘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쿠웨이트를 침공해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군이 이를 반대하며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걸프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1990년 8월 2일부터 1991년 1월 17일까지의 기간을 사막 보호작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 동안 미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하고 다국적 연합군을 편성합니다. 1991년 1월 17일부터 종전까지를 사막의 폭풍작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은 다국적 연합군의 전투 기간이었습니다. 이라크군이 시작한 쿠웨이트 점령은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으며 유엔 안보리에 의해 즉각적인 이라크 제재를 유발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인 조지 H.W. 부시는 미군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배치하고 다른 국가들에게 자국 병력을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편성된 연합군 중 가장 큰 병력을 보유한 군사동맹이 탄생하게 됩니다. 주도 국가는 영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집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걸프전쟁을 생중계 보도한 미국의 CNN 방송은 당시 미군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폭격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내보내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명성 높은 24시간 텔레비전 뉴스 보도 매체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1969년 8월 2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루마니아를 방문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산국가를 방문한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한 닉슨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루마니아 방문은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이 성공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류가 달에 갈 수 있다면 인류는 지구상에서 서로 이해하며 지낼 수 있다는 걸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닉슨 대통령과 차우셰스쿠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간 통상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닉슨 미국 대통령은 이후 중국과 소련에 대한 역사적인 순방 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